민수의 신앙고백서 제11장 칭의를 보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11장 칭의 1절.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신 자를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심으로서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또는 그들에 의해서 되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믿음 자체, 믿는 행위 또는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돌림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량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부르심을 입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2절 이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존함에 있어서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그렇지만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안에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다른 구원의 은사들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지난번에 우리는 선택된 자,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선택된 자를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서 구원하시는 유효적 소명, 유효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처럼 선택을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초청을 받은 유효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 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의롭다, 의롭지 않은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하시는 이 칭의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의가 무엇인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옳고 바른 것이 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구약에서는 이 정의, 의를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의롭지 못한데요. 하나님 그분 자신은 의로운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직하시다라는 말은 바르다, 바르시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 처음에는 선악과 금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는 선악과 금용으로 드러났고 그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는 흔히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도 이런 하나님의 의의 원칙이 포기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런 의의 표준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의의 표준에 이르러야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수준을 이렇게 낮춰주신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지만 실제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의 표준은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똑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낮추지 않았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 날 때부터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노아 홍수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때 언어를 혼잡게 하시는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표준에 인간이 이르지 못한 결과 그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행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열두 아들을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원칙은 계속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준수 여야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 그리고 복과 화가 결정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의의 나라입니다. 옳고 바른 나라죠. 따라서 옳고 바르지 못한 인생들,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5편에서 주의 성산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자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는 자라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의이기 때문에 결코 불의한 자는 이 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지금도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며 또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보고 판단하거나 뇌물을 받고 뭐 이 정도인데 수준은 그냥 봐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표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께서 거룩한 율법의 표준을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중에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불의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성품에서 제거할 수 없는 성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늘 뒤틀려 있고 거짓되고 외식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한 가지로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게 하였다라고 할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나는 이제는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처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상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즉 의롭다라고 이런 선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선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딱 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인간이 이처럼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도 의인이 있다고, 마음이 정직한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노아잖아요, 노아. 노아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있죠? 욥이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을 읽어보시면 세상의 악인들과 구별되는 소수 의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의의 표준 앞에 서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이런 두려움조차 없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의를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히스기야 같은 사람 보세요. 욥 같은 사람 보십시오. 물론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항상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런 겸손함의 모습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이 도대체 어떤 자이기에 하나님의 의의 표준 앞에 서는 것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까지 하고 기도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가?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바로 칭의교리인 것입니다.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은혜를 가리켜서 칭의 은혜라 그러죠. 여기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창세전에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 오늘 우리 최미수 성도님 남편 그 유병철 씨가 오늘 또 나왔는데요. 그분은 지난주에 유아 세례받는다 그래서 그냥 남들은 다 남편이 있으니까 나는 혼자 세례받으니까 좀 외롭지 않느냐라는 아내의 말에 그냥 따라 나온 거죠.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는 과연 올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해 주도록 기도도 했지만 오늘도 왔어요.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는 데 있어서 갈등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오늘 꼭 가야 되는가? 지난주에는 뭐 유아세례 받는다 해서 할 수 없이 따라 나왔지만 과연 내가 계속 교회 나와야 되는가라는 갈등을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성경부 시작할 때 그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본인 말로는 전혀 그런 갈등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냥 내가 당연히 나와야 될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때로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때를 따라 부르셨기 때문이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이 은혜는 선택으로 끝나버리는 은혜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어떤 자를 부르시는가 하면 선택된 자를 부르신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또 의롭다 하신다고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고리처럼 이 목걸이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정죄라는 이 말과 이 칭의는 반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않고 마땅히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정죄당해야 되지만 다시 말해서 유죄 선고를 받아야 되지만 이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것이 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당하지 않고 의롭다라고 하는 선을 들을 수 있는 그 의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의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어디로부터 기원된 것입니까? 이미 우리가 아는 바대로 죄인은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롭지 못한 인간이 의롭다라는 칭의를 받을 때 그 의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의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심으로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 천주교의 구원관과 개신교의 구원관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로마 천주교는 행위로 구원을 받고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단순 대조하지만 그런 생각은 바르지 않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식의 비교는 로마 천주교의 구원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정당하지 못한 평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교와 개신교는 두 진영 모두 다 어거스틴의 구원론을 전제로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도 자신들의 견해가 이런 어거스틴의 이 견해하고 일치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죄인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미묘한, 그렇지만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이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라는 이런 점에서는 겉으로 명분적으로 볼 때는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는 그런 관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 신학자들은 보통 구원의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가된 은혜와 주입된 은혜예요. 정가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정가되는 거죠, 그죠? 계좌 이체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에게 가 있는 그 의로움이 나에게 계좌 이체되는, 나에게 정가되는 것을 가리켜서 정가된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입된 은혜는 무엇인가? 이 주입된 은혜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주입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가리켜서 주입된 은혜라 그래요. 자, 그런데 로마교에서는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정가된 은혜와 주입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계좌 이체된 은혜와 그 정가된 은혜와 그 다음에 주입된 은혜, 이 두 가지가 함께 플러스 되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가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정가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입된 은혜는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또 필요한가? 거룩함과 선행의 열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의 구원관은 믿음 플러스 행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오직 믿음. 솔리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이 용어는 실제로 죄인을 본성적으로, 우리 본성이 부패한데 그 본성적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죄인을 신분적으로, 원래는 죄인이지만 신분상 의인으로 간주한다라는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뭐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라 생각을 하지만 또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연합군과의 전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저는 자식이 없는데 나를 이어가는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4절에서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후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지요.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처럼 의롭다라는 선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원래는 죄인이지만 의롭다라는 선언을 듣고 본성적으로도 의로워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자기 12장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났죠. 그랄 지방에 내려갔을 때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비록 이때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즉시 본성이 의로워지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칭의를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다고, 즉 그가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법정적 선언이라, 법정적인 행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품상은 아직 의로워지지 못했다는 거지요. 신분상 의롭다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법정적 선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떤 범죄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판사가 심리를 하고 난 다음에 피고 최덕수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 실제로 저는 죄가 있는 자이지만 실정법의 저촉을 받지 않지요.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재하는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리 속에 내재된 죄들로 인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도록, 더 이상 그 죄로 인한 정죄를 받지 않도록, 그 죄로 인해서 어떤 형벌이나 어떤 무엇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냥 우리를 의롭다라고, 의인이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법정적이라는 용어를 우리 개혁자들이 왜 고집을 하느냐, 왜 칭의는 법정적 선언이라는 말을 왜 고집을 하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해도, 다시 말해서 주입된 의가 있어서, 주입된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어져도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화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표준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법정적 선언에서의 은혜, 이 칭의의 은혜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본성적으로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할 사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법정적 선언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함에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칭의를 그들은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칭의와 개신교의 칭의의 차이가 이것이에요.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본성적으로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들이 이런 논리를 펴게 되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법적으로만 의롭다라는 이런 선을 받아 놓으면 방종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해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다 된 양, 의인이 된 양, 그렇게 치우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서는 칭의와 성화,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실제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분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똑같이 그려집니다. 성화의 정도에 따라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 중에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없으니까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인들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운 것입니다. 반면에 개신교에서의 증인은 성화의 정도,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되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증인에 있어서 이 죄인인 우리에게 큰 위로가 하나인데 그 위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의의 전부가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하실 때 99%는 그리스도의 의고 1%는 너 자신의 의여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딱 하나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의를 참으로 믿고 신뢰하느냐? 그거 하나만 보는 것입니다. 굿뉴스죠. 굿뉴스죠. 복된 소식 아닙니까, 이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는 그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의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는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에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범죄로 아담이죠. 그 한 사람으로 정죄에 이른 것처럼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 바로 그 의를 소유한 자가 바로 신자인 것이지요. 율법의 표준으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므로 그것을 판단할 때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 그렇게 고백했지요. 신분상으로는 의인이요.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또 죄인인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인 신분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공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제가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돈을 빌리려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부동산을 근저당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보증인을 한둘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채권자인 이 은행에서 만약에 저에게 제가 돈을 빌렸다고 하면 제가 돈을 빌렸는데 상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은행에서 저의 보증인들을 통해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원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빚,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 죄라는 말이 원래는 빚이라고 이야기하죠. 원어상. 근데 우리가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1만 달러한테 빚진 자입니다. 근데 그 빚을 그냥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빚을 누구에게 청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빚을 청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칭의의 은혜는 참으로 큰데요. 자, 그러면 이런 칭의의 은혜는 무엇으로 받느냐? 뭐로 받습니까?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칭의 은혜 물어봤지요. 2절에 이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위를 받아들이고 의존함에 있어서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유일한 방편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칭의의 근거요, 방편이요, 수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자체를 무슨 가치 있는 것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제가 늘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의롭다함을 불러들이는 수단과 통로는 될지언정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 원인은 그리스도고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전가받을 수 있는 통로, 수단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의가 되어버리면 믿음과 행위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죠. 믿음도 행위편에 속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면 믿음은 행함과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편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설명할 때 믿음과 행함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의롭다함을 불러들이는, 의롭다함을 받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원인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공로적 의미에서 믿음은 칭의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칭의의 공로적인 조건과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의롭다함의 채널로 믿음을 선택하시는가? 왜 믿음을 가진 자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가? 그것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지요. 율법을 지켜서는 단 한 사람도 의롭다라고 하는 이런 선을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구원의 선물을 받는 빈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제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는 자세로 받으면 되는 것. 제가 지난주에 세가족 성경부할 때 제 시계를, 저는 그렇게 잘 하거든요. 이 시계를 세가족 성경부 하는 분들한테 줍니다. 제가 믿음을 설명할 때. 제가 지난주에도 그 유병철 씨한테 제가 이 시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주고 싶은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끝까지 사양하는 거예요.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받으면 큰일인데 하는 생각을 했지요.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받았습니다. 근데 성형부 끝나니까 돌려줬어요. 왜 못 받죠? 흔히 사람들은 공짜는 받기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공짜를 공짜로 받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매우 쉬운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 안에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그저 이런 자라도 그냥 그거 달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에?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무슨 낯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생의 선물을 그냥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의로워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설명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요. 공짜로 받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공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주님의 공로를 빌려다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신세지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늘 신세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고 나중에는 자립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신세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의 근거를 절대로 우리 안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혹은 공기도 할 때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좀 잘 살았다라고 나름대로 판단이 들면 좀 어때요? 좀 마음이 담대하지요? 근데 뭐 새벽 기도도 하지도 못하고 개인 기도도 하지 못하고 성경도 읽지 못하고 온갖 죄를 다 짓고 난 다음에 공기도를 하려고 딱 이렇게 서면 자신감이 없어지죠. 물론 그래야 마땅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만한 뭐 원인과 근거를 찾아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 침을 받을 일밖에 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깨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칭의와 구원의 근거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백이면 백명 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 착각해서 그저 이 정도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의의 수준이 어떤 존재를 알면 절대로 담대할 수 없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사람인데 그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따라서 내 안에 어떤 것이나 나의 경건이나 내 체험이나 때로는 내 믿음에서도 칭의의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믿음 자체도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신자들의 문제는 자꾸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근거에서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 믿음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성경에 믿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자기 믿음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요구하는 참된 믿음은 자신을 의지하는 믿음이 죽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나는 믿는다는 사실을 믿는다. 여기에 자기 체면을 겁니다. 나는 죽어도 구원받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믿었습니다. 나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나는 한 번도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만 되뇌는 거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참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자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예수로서에게 돌리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해야 된다. 자기의 비참함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속속들이 깊이 부패해 있는 그런 존재인지 이런 사실을 확인함으로 치가 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싫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기댈 것이 있다. 나는 신앙의 지식이 있고 나는 신앙의 경륜이 있다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한 그리스도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만을 믿어요? 말로는 믿는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만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도 믿고 또 자기 의도 믿는 거예요. 나는 매일 나 혼자 골방에서 몇 시간씩 기도해. 나는 매일 성경을 읽어. 나는 남모르는 구제를 지금까지 해왔어. 이런 식의 나는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해왔는지 몰라. 나는 자타가 인정하는 현상교 일꾼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61문답에서 나의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뭐 믿음이 뭐 가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 몇 가지 물어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주 집착해요. 그런데 정말 가난하고 영적 파산 상태로 겸손히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세리처럼 얼굴을 하늘 향해서 들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겸손함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당당하고 늘 용기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해서 믿음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존함에 있어서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안에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다른 구원의 은사들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 그것 하나로 끝내버리는 그러니까 뒤이어 다른 어떤 현상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은사를 동반한다는 이야기는 그에게 거룩함과 그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겸손함과 사랑의 열매 이런 것들이 함께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관념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랑으로 역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 믿음 그 자체로만 있지 않고 항상 선행이라는 열매를 동반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무엇과 같다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씨앗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씨앗을 딱 심어 놓으면요. 그리고 흙을 딱 덮어 놓으면 씨앗이 들어있는 밭인지 씨앗이 들어있지 않은 밭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세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생기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한시적으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가도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다른 구원의 은사들을 도무지 동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독자적으로만 있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는데 그러나 선한 열매를 맺는 이 열매가 영생에 들어가는 공로나 조건이 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조건이 되면 로마 가톨릭 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나는 개신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건 로마 가톨릭 교인입니다. 그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 그 믿음의 특성은 열매를 동반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선행은 믿음의 뿌리가 아니고 믿음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뿌리가 아니라는 말은 원인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 의롭고 선한 열매를 동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제16장에 선행이라는 안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칭의교례가 무엇인지 주께서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허물이 많은 죄인이요 우리는 악독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악하여 하나님을 거스리고자 하는 죄의 성향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 숨치는 이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므로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예술소를 보시는 양 그렇게 우리를 봐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저희로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오직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고 확신해야 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서 무슨 의로운 근거와 내 안에서 무슨 칭의와 구원의 근거를 찾아보려고 하는 헛된 시도들을 다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는 자요 내어놓을 곳이 없는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거러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은 이는 이 의를 덧입어서만 주 앞에 설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